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인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오늘부터 2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처음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피살당했을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보게 될 10절 이하의 내용들에도 상황들 이런 전제들, 조건들이 깔려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명령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1절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나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요. 피살된 시체가 이게 두 번째 조건인데 누군가가 이제 살해를 당한 거죠.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이제 죽었어요. 세 번째 조건이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여기 보면 장소가 들이죠. 들에 엎드러져 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아마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체가 집에 누워있었다 아니면 길바닥에 있었다 그러면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 누가 죽였는지를 찾아낼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체가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으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죽여서 여기다 갖다 놨을까? 여기서 죽였을까? 목격자가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조사에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1절 끝입니다. 처죽인 자, 그러니까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서 당연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탁 봤더니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살인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냈지만 현실적으로 범인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야, 누가 죽였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상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 살해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십니다. 2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라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건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2절은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아마 여기 나오는 장로와 재판장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중앙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살인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장로 재판장들은 나가서 2절 뒷부분이에요.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러니까 시체가 발견된 곳을 기준으로 어디가 제일 가까운 동네냐 어디가 제일 가까운 성읍이냐 거리를 재서 정하는 겁니다. 아 여기가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건 아무래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가까운 성읍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이 가까운, 제일 가까운 성읍을 정했으면 거기에 있는 이제 장로들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장로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몇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러니까 자기들 성읍에서 암송아지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성읍에 있는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하나 데리고 갔죠. 선택했어요. 끌고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사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다섯 가지 제사를 명령을 하셨죠.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렇게 등등등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 제물들이 나와요. 제물들이 나오는데 송아지는 주로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경우에 어떠하냐? 번제 같은 경우에 죽여서 불로 태워버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섯 가지 제사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짐승을 죽일 때 제물로 끌고 온 짐승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은 알아서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승을 이제 만약에 송아지를 끌고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죠? 보통은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일 때 아무리 짐승이지만 마못하는 짐승이지만 신속하게 죽여서 고통을 덜하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 제사장이나 제사드린 사람 입장에서도 간편하거든요.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송아지를 끌고 왔는데 그걸 잘못 죽여서 소가 버둥거리거나 아니면은 앞발 뒷발로 차이거나 이러면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가까운 성읍에는 장로들이 왔습니다. 뭐 그 당시 장로들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송아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꺾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송아지 목을 꺾어서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꺾어 죽일 때 장로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좋은 20대 청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제사 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처럼 이걸 뭐 불살라 사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뭐 빨리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독특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를 끌고 와서 목을 꺾어서 죽여라. 5절에 보면 세 번째 부리가 등장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이렇게 갈 때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로 함께 가서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제사장들도 같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읍의 장로들도 이제 같이 가고 또 제사장들도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사장들이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가기는 하지만 이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판결을 위해서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이렇게 골짜기로 가서 막 이렇게 뭔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피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목을 꺾어서 죽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암송아지 놓고서 손을 씻는 겁니다. 보통 흔히 손을 씻을 때는 나는 죄가 없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손을 씻고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해당할 때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를 어찌 보면 이 송아지 목뼈를 꺾으면서 맹세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 살해당한 거 본 적 없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이 범인을 처벌 안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했지만 범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송아지를 목을 꺾어 죽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손을 씻어서 우리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성읍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 그런데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살인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도피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서 살인을 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죽인 게 아닐 경우에 어떻게 그 살인자를 처리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었거든요. 지금은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갖고 죽인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근데 그 범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두세 가지 다시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악인지를 규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찾을 수 없어도 피해자가 있으면 그건 다 죄입니다. 그건 비단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갖고 뭔가를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우연히 뭔가를 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있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죄악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은 잘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건 다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보면 참 입에 담기 어렵지만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태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놀러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피해자가 있어서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군가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죄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규정하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앞에 있던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 사건에서 내가 악한 의도 없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다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여 없애는, 사형당하게 하는 그것은 면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피해자가 있으면 항상 그 행동이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죄악으로 간주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누군가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어떤 거겠어요? 가해자를 찾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도 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가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일정 부분은 치안이나 행정 등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그 형벌에서 면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일정 부분 행동을 하는 사실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작업을 통해서 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제거하고 해결하고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냥 쓱쓱 읽고 넘어갔지만 이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가서 이렇게 송아지 목을 꺾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달라. 그리고 나서 9절 끝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부분에 보면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와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하세요. 앞부분에 보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죄를 지은 가해자를 잡아서 색출을 하는 거죠. 잡아내서 그 사람을 정당한 재판에 붙이고 재판 결과 이러이러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된다.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을 받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죄를 없앤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죄를 제거하라. 너희 가운데서 죄를 없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벌을 가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제거한다는 게 뭐 여기 묻은 거를 이렇게 닦아내고 이런 방식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왜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 중에서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죄를 저 사람이 지었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곤 한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 내가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비단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문제를 잘 찾아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하게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살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1대1인 것이어서 주님과 나 사이 인격적인 관계, 내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잘 섬기는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막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어지간하게 신앙 얻는 사람도 교회 나오면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참 신앙이 훌륭한 사람도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 떨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아빠가 나가서 죄를 짓고 있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녀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부터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 무언가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죄악의 문제를 잘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는 건 피해자가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잘 살펴보고 돌봐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슨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오후 담당자처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놈이 죄를 짓고 있나 찾아내야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혹시 그 사람이 무언가 허물이 있으면 잘 또 훈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받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나도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죄를 짓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죄악을 멀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은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며 그림자조차 밟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정결한 자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온전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 아무도 죄범하지 아니하고 형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권능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모든 자들이 여지껏 행해왔던 삶을 다 정리하고 또 악하게 생각했던 것, 세상과 짝하며 지냈던 것, 이웃에게 또 무언가 죄를 범했던 것 있다면 다 끊어내고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